자, 오늘 이 창세기 38장은 아주 난처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아까까지 목양실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다가 내려왔는데 이럴 때 있어요. 뭔지는 알겠는데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명쾌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스토리로 크게 세 덩어리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선 이 38장 자체는 얼마나 문맥상 어색한 장인가 하면 37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는 거 기억나시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드디어 형들의 음모에 걸려서 팔려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야기가 뚝 끊어져요. 그리고 사실 제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면 39장 1절로 가야 됩니다. 39장 1절 보세요.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게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네, 이래야 스토리가 자연스럽죠? 예, 그런데 지금 매우 난해한 스토리가 이 이야기를 뚝 자르고 끼어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 현장이 이 유명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사건인데 시아버지와의 불륜의 스토리가 여기 사실 아주 상세하게 뭐 이런 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 싶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창세기 강의를 쭉 이 금요 시간에 하면서 앞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의 톨레도시다? 야곱의 톨레도시예요.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의 이야기인데 누구 이야기가 더 많아요? 요셉의 이야기가 분량이 훨씬 많아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야곱이라는 한 죄인의 인간을 표상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오늘 38장은 그 야곱의 죄인됨을 드러내기 위한 절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단히 이해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이런 표현으로 사실 소개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한절 한절 읽어가다가 또 설명을 듣고 합시다. 그 후에 38장 1절이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놀랍게도 유다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아버지의 집을 가장 먼저 떠나는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어디로 점점 깊숙이 흘러들어가냐 하면 가나안 깊숙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이 온전히 아직 약속의 땅도 되지 않았을 때고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에 섬기는 우상 신화와 문화의 숭배에 온 가나안 땅이 범벅이 돼 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문화로 깊숙이 들어가서 유다가 거기에서 히라라는 가나안 친구를 하나 사귀게 돼요. 그리고 그와 이제 이야기가 이 이후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집니다. 자, 일단 넘어가십시다.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가 점점점 그 가나안 사람의 문화와 종교에 깊숙이 빠져들고 심취에 들어갔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유다는 어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히라라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영향을 받은 가나안의 풍습이요 가치관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의 삶의 한복판에 깊숙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수라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3절을 볼까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쳐다들은 누구죠? 엘. 이 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엘 그 의미가 아니고 단어, 스펠이 달라요. 다른 스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구라고 했죠? 오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마 그때도 집에는 머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머물지 않았던 이유가 뒤에 자연스럽게 소개가 되는데 읽다 보면 나옵니다.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며느리를 데려오죠. 그 며느리 이름이 누굽니까? 오늘 어쩌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다말. 이 다말이 왜 다말인가 하면 다 말아먹는다 뭐 그래가지고 다말이라고 그랬는지 하여간 이건 제가 그냥 말놀이 한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7절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이 말이죠, 사람을 직접 손대서 치시는 거는 여기가 최초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야, 이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막 직접 처분을 당했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아마도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죄가 아니겠는가라는 정도로 추측적인 해석을 내놓을 뿐입니다. 그러나 명확히는 성경이 소개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추측도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추측할 만한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형제들이 전부 무슨 문제와 걸려있죠? 성적인 타락의 문제와 전부 걸려있는 걸로 보아서 이것이 집안 내력인가? 뭐 이런 연관을 지어서 그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단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이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유명한 형사. 형사라는 말은 형이 죽었을 때 율법입니다. 그 형은 형형자고 사는 죽을 사자예요.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를 취해서 집안의 씨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 계대 혼인법이라고 신명기서에 있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계대 혼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올라가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계대 혼인법들이 성경에 제정되기 이전에도 그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근거는 고대인이든 지금 현대인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문을 잇는 종족 보존이에요. 이 본질적인 의식이 인류는 원천적으로 강렬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든지 심지어는 성경에도 그 계대 혼인법을 명시함으로써 씨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집안과 가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첫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첫째 아들은 자녀를 만들지 못하고 죽었죠. 그러니까 생과부가 된 겁니다, 다말이. 그러니까 둘째에게 당연히 계대 혼인법의 근거에서 네가 들어가서 형의 실을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했죠. 그런데 이 양반이 듣는 척하고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봐야 낳은 자녀는 누구 몫이 됩니까? 형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상속도 그쪽으로 다 흘려가고 자기는 말하자면 그냥 생산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무슨 엉뚱한 짓을 하냐 하면,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다가 배설을 합니다. 땅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도, 성경을 잘 보세요. 10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요 표현으로 봐서 첫 번째 죽음과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첫째도 그런 종류의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처단하지 않았겠는가. 성경상에서는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처단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둘째의 죽음의 흔적을 보니까 그도 죽이니라 이렇게 묘사를 함으로써, 아, 앞서 첫째의 죽음과 두 번째 오난의 죽음 사이에는 어떤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구나 정도로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셋째는 그러니까 아직 어렸다는 얘기죠. 아무리 계대 혼인법 제도가 있었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중화하기까지는 아니지만 나이가 조금 이제 들은 이 며느리가 아직 덜 자란 셋째와 부부의 연을 맺어서 자식을 생산해 내기에는 뭔가 이게 밸런스가 아직 연대기적으로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제안을 한 겁니다. 너 얘 자랄 때까지 수절하고, 이 말은 곧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상 약혼을 시킨 거예요. 사실상 계대 혼인법에 따라서 또 그게 불가피하게 맞는 것이고, 너 잠시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런데 여기에는 진짜 속마음이 있어요. 누구의? 유다의. 그 이어 구절을 보십시다.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유다의 집은 누가 오셔야 되는 가문입니까? 예,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시도록 하나님이 언약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이 그리스도가 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졸리세요? 지금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이제 달랑 어린 셀라가 남았는데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연히 들 수밖에 없죠. 혹시 얘가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다 말아먹으면 얘까지도 끝장이 나면 우리 집 가문을 누가 있지 하는 마음에 사실은 친정집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한 텀 넘어갔어요.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으니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하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유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사귀게 되었던 히라라는 친구가 기억이 안 나면 옛날 영화 배우 김이라 이렇게 기억하세요. 김이라. 기억나시죠? 예, 김승호 씨의 아들이었는데 김승호 씨는 우리나라 그 고전 영화의 아주 대명사격인 아주 훌륭한 배우죠. 마부라는 영화에 이제 그분이 나옵니다. 저거 언제 고조선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그 흑백 영화 시절에 그 영상이 돌리던 시절에 그 나왔던 영화들이 되게 우리나라 단편 문학을 중심으로 한 영화들이 많아서 굉장히 메시지가 사실 컸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친정 집에 돌아가서 이제 며느리 다말은 셀라가 빨리 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 말 그대로 뭐가 막연하게 됐죠. 언약이 막연하게 된 겁니다. 지금 예? 지금 불씨가 다 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켠에 그 약속을 먼저 내던진 유다는 계속 누구의 영향권 아래 있죠? 히라라는 사람의 영향권 아래서 생활이 바뀌질 않고 있어요. 히라와, 자, 12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러고 보니까 이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었네요? 목축업자였어요. 그런데 양털 깎는 시기가 오면은 축제로다. 이 분위기가 온 도시와 마을을 뒤덮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게다가 그때는 이 마을마다 대표적인 신전들이 있어서, 그 신전 안에는 사실 창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반 몸을 파는 창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전 안에 여사제들인데 예배하러 오는 자들, 이 신전은 이방 신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러 오는 자들과 몸을 섞어서 그 지역에 섬기는 신들에게 교합하는 하나의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무엇을 기원할까요? 부와 생명과 풍요를 기원해요. 그래서 고대 시대의 이 신관은 성경을 이해하고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말하자면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점 퇴색해 갈 뿐만 아니라 혼잡을 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성경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친정집에 가 있는 다말에게,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1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역사는 여인의 결단들에 의해서 바뀝니다. 여인들이 참 용감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분명 셀라가 장성하면 계대혼인법에 따라서 이 유다의 가문에, 자기는 장남의 부인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장남의 와이프면 그 근본적인 원천적 책임 중에 하나가 이 집안에 씨를, 대를 잇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꺼져가는 불씨, 희망이 셀라가 장성하는 건데 얘가 다 컸어요. 큰 걸 보았어요. 그런데도 시아버지 입에서는 아무 정갈이 없고 꽁꽁먹은 소식이에요. 근데 마침 누가 소식을 전해주기를, 네 시아버지가 지금 양치는 계절이 되어서 딤나에 와 있다. 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싹 표정을 바꾸어서 어떤 생애 중대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절의 상징인 과부의 의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무슨 옷을 갈아입죠? 창기의 옷을 갈아입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14절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 옆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음이라. 15절 다같이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게 참 얼마나 소설도 누가 꾸며도 이런 소설을 못 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스토리가 세상에 다 있나. 근데 여기에는 이거를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 몹쓸 행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그보다 훨씬 좀 다른 맥락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도덕적 윤리적인 몹쓸 짓으로 보면 헷갈려요.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양치는 계절이 오면 어떤 분위기가 생성된다고요. 네, 축제로구나 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냐면 그 신전이 있는 곳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사제들, 말하자면 창기예요. 성전 안에 합법적인 창기들인데 그들과 몸을 섞어요. 근데 그때 그 화대값이 얼마냐면 염소 새끼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유다가 그 화대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볼까요?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회개하냐면 그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가진 염소가 없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외상으로 하자 그거예요. 외상으로. 이 세상에. 그러니까 며느리 아니 창기 입장에서는 외상이 어디 있어 외상이. 아 이거 좀 설교하기도 좀 불편하네. 아이 참.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내용이 그런 걸. 그래서 굉장히 좀 낯이 뜨끈뜨끈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다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외상이 안 되겠냐. 안 된다.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여러분 이 창기, 이 유다가 이 창기를 그저 자기 와이프가 죽었으니까 죽었죠 앞에서 죽었으니까 그냥 이제 상 치르는 기간도 지나고 유대인들은 보통 그 부부지간에 사별을 할 경우에는 30일에서 70일을 봅니다. 상 치르는 기간을. 그런데 아니 지금 그 마누라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사람이 이런 몹쓸 짓을 할까?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양치는 계절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가 와서 지금 성전 창기인 줄 알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무슨 정신에 염소 새끼 쉽게 현대판 용어로 변형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화대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이건 당연히 다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화대 가져올 때까지 뭘로 내가 그 담보물을 좀 다오. 담보물. 그러니까 담보물을 뭘 주냐면 자기 절대 그 몸에서는 분리시켜서는 안 되는 이것을 줍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런 내용 읽으니까 성경 재밌죠? 16절, 18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여기가 이제 절정이에요. 절정. 자 저를 보세요. 담보물로 뭘 줬어요? 첫째, 도장. 그 다음에 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 가지 물건인 줄 아는데 이건 세 가지 물건이 아니라 두 가지 물건입니다. 끈은 그 도장을 꼭 꿰서 목에 거는 고리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도장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의 종류는 손에 끼어서 이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용으로 손에 끼고 다니는 도장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종류는 이제 손에 끼는 게 불편하거나 또 다른 패턴의 자기 신분을 인식표로 갖고 다니는 사람 중에는 끈을 해가지고 그 끈에다가 그 반지 링이니까 꿰서 목에다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장과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로 봐야 됩니다. 세분해서 분리하자면 세 개가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용도가 두 개입니다. 도장과 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지팡이죠. 지팡이는 민수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권위의 상징이죠.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신분의 상징인 이 두 가지 물건을 담보물로 맡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증 다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 참 대담하죠. 자, 그런데 그만 그 한 번의 사고가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어쩌면 좋아요. 근데 놀랍게도 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할까? 예,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그 아내와 주변 국가들에는 역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문제 또는 가정의 계대 보존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이렇게 역으로 혼인을 해서 어쨌든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 인류의 집요한 근성이 담긴 관례와 풍습들이 곳곳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이 다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라이거나 아니면 또 뭘까요? 뭔가 대단한 여자예요. 영적으로. 대단한 어떤 한 가지를 집요하게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아까 초입에 설명을 드렸죠. 이 다말은 원래는 어디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가족에 시집을 온 겁니다. 덜커덩 남편은 생산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의식 속에는 어쨌든 이 집안의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렇게 모든 부끄러움과 치욕을 무릅쓰고 있을 수 없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린 계속 이런 스토리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뭉뚱거린 그 느낌, 표정 하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말이 됩니까? 더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더 말이 안 되지. 그럼 성경을 잘 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9절, 1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예, 관계는 한 번뿐이었어요. 너울을 벗고 창기로 변장을 했다가 이제 과부의 의복으로 다시 갈아입습니다. 이제 여전히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누굽니까? 과부예요. 근데 지금 과부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임신을 하고 있어요, 임신을. 태중에 생명이 있다고요. 놀랍게도. 자, 21절을 보세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히람이죠. 염소 새끼를 보내고 자기가 직접은 차마 못 가겠던 모양이죠. 그 친구한테 그 화대를 챙겨서 보내고 자기가 담보물 좀 찾아오라 그럽니다.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찾지 못하죠. 창기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과부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네. 이 친구는 일반 창녀를 찾았어요. 근데 그 지역을 잘 아는 그 지역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어? 여긴 그런 창녀 없는데? 생계로 먹고 사는, 몸을 수산으로 하는 그런 창녀는 여기 없는데? 무슨 창녀만 있었던 겁니까? 성소의 창녀만 있었던 거예요. 크데샤. 자, 그런데 이 지역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그랬어요. 에나임 기억하세요? 중요한 지명이 됩니다. 에나임. 자, 그런데 이 에나임이 아까도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나오죠?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다말이 에나임에 앉았어요. 여러분 에나임이라는 말은 자 따라서 하십시다. 눈이 열리다. 그런데 유다는 에나임에서 눈이 닫혔어요. 왜 닫혔어요? 며느리를 며느리로 보지 못했어요. 며느리를 뭘로 봤어요? 성전 창기로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23절 시작.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 아직도 유다는 며느리의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이야기만 단편적으로 듣고 온 겁니다.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며느리 소식을 들었는데 이봐, 당신 그 친척집에 가 있는 며느리 있잖아. 수술시킨 며느리, 수술이 아니고 수절시킨 며느리. 그 임신했대, 임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거죠. 뭐 이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버리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화형은 태형과 돌로 치는 형보다 가장 극형이에요. 화형이 가장 극형이에요. 화형시켜버려라. 자,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25절. 여인이 끌려 나갔을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26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미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여기 이제 가장 메인 주제가 유다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과연 이 옳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채타카민 맨니라는 말을 써요. 채타카민 맨니. 이 말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맞다 틀리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틀렸고 네가 맞았다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은 네 판단과 네 결정과 네 행동이 표면적으로는 옳았다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그 여인은 결국은 끊어질 뻔했던 유다 가문에 오실 그리스도의 무슨 역할을 해냈습니까? 가교의 역할을 해냈어요. 다리의 역할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지막까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고 붙든 겁니까? 언약의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고 붙든 겁니다. 그분으로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 시집 와서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악착같이 그 자비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게 옳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뭐가 옳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는 게 옳은 거예요. 주님의 자비에 내 인생을 의존하는 게 옳은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식이 희미했어요. 그냥 계속 우상 숭배에 가나안 문화에 쩌들러서 생육과 그냥 양떼의 번성, 재물의 번성에만 몰두해 있었어요. 거기에만 코박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은 놀랍게도 오실 그리스도의 자비에 자기의 모든 걸 걸어버려요. 옳다는 정의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서 옳다는 정의는 틀렸다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에게 은혜가 있음을, 예수에게 답이 있음을 기대고 바라고 희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누구의 의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본 것이 옳았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운명을 걸었던 게 옳았던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적인 잘한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운명을 걸고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음을 기대고 바라고 희망하는 삶의 태도가 옳은 겁니다. 옳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3.1교회 성도들은 옳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27절 해산할 때, 이제 아들을 낳겠죠? 임신을 했으니까 해산할 때 보니 쌍태입니다. 쌍태. 이 성경에는 유독 쌍둥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쌍태인데 얘네들이 나올 때 희한하게 나와요. 보세요. 해산할 때에 뭐가 먼저 나와요? 보통 해산하면 뭐가 먼저 나옵니까? 애기들. 머리가 먼저 나오지. 이게 정상분만이에요. 근데 얘는 뭐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난산이라고 그래요. 난산. 끝까지 쉬운 게 없어요. 끝까지 쉬운 게 없어요. 은혜로 가는 길목에는 수많은 장애와 방해와 웅덩이가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쌍둥이니까 산파가 이제 너는 먼저 나온 자라고 이 장남 차남을 쌍둥이가 똑같으니까 헷갈릴까 봐 그 손이 쑥 나오니까 거기다가 붉은 줄을 매줬어요. 안 헷갈리려고. 근데 얘가 나오다가 손이 쑥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원래는 뒤에 나와야 될 동생이 어떻게든 양업처럼 삐지고 나왔어요. 먼저. 그러니까 먼저 나온 애가 장남이 됐죠. 근데 원래는 얘가 뭐예요? 원래는 얘가 동생이에요. 동생.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예? 아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건 무슨 연유입니까? 응? 그러니까 동생이 장남으로 비집고 나온 거예요. 그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29절 그 손을 붉은 줄을 매놓으니까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튀어나왔어요.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산파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살다 산파 노릇 몇십 년 만에 이런 광경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함으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먼저 나온 애보고 베레스. 근데 이 베레스가 원래는 먼저 나오긴 했지만 생물학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동생이에요, 동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동생이 형이 된 거예요. 베레스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붉은 손가락에 줄 맨 원래 형 얘는 30절에 보니까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나 웃다가 참 웃음밖에 안 나와 이게 응?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부터 얘네들의 운명이 먼 훗날 룻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룻기 4장 4장 성경을 보십시다. 18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기본 이거 어디서 봤던 이름이죠? 에? 이거 누굽니까? 이게 쌍둥이! 동생인데 터지고 나오네. 손가락에 붉은 줄이 없는 애. 에? 베레스의 기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아요? 놀랍게도 베레스가 누구의 조상이었어요? 오실 그리스도의 조상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 최종적으로 마태복음 1장 가서 확인합시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요. 마태복음 1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절. 그냥 1절부터 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부아스를 낳고 부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조상이 됩니다. 어느 여인의 집요함 때문입니까? 예, 이방 며느리 다말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집요함 때문에 죽어도 나는 십자가 앞에 꼬꾸라진다라는 그 자비에 운명을 던지는 집요함 때문에 큰 언약의 위기를 맞았던 이 유다의 계보가 족보가 이 여인의 끈질긴 은총을 구하는 엎드림 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가 나보다 옳으니라. 네가 나보다 옳으니라. 그 옳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희망과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모든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수많은 눈물겨운 가슴 아픈 사연들을 끌고 나와 토하듯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끝에 네가 옳다, 이 칭찬과 인정함이 있는 부르짖는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밤에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십시다.
잠은 눈을 감으십시다.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방 며느리 다말처럼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십자가가 나를 덮지 않으면 못 삽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 없인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희망이고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더욱 주님만 사모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고단한 짐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간절히 다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하며 열망하며 소망하며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릅니다. 주여.